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가 각각 108명과 1016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선 것은 어제가 처음으로 추가 사망자는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이 아닌 수도 베이징과 텐진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바이러스 감염자가 2,470여 명으로 확인돼 중국 내 전체 확진 환자가 42,63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베이성 우한시 당국은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거주 지역 밖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럽에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염 사례 중 일부는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며 감염 사례의 99%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아닌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460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오늘 미국의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의 협정 파기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파넬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 스스로 의지해야 할 때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했던 전직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독설을 가한 상원 의원을 마약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국 입국이 금지된 뒤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중국 바지선의 도움으로 정제된 석유를 불법 수입하고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금지된 수백만 톤의 상품들을 바지선을 이용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월과 8월 사이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고 금액으로는 3억 7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 4명이 미국 컴퓨터망을 해킹해 기밀 자료를 훔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민군 소속 관계자 4명이 해킹과 기밀정보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해킹을 통해 미국의 기밀정보 등을 절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도 미국의 사이버 절도와 감시에 따른 피해국이라며 미국이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늘어난 반면 해외 원조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줄였습니다. 국방비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7,405억 달러에 달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예산도 13% 증액됐습니다. 또 보훈부는 13%, 국토안보부 3%,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은 19% 늘어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7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잠정적 합의를 거치는 등의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낮부터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경남도 장진이 영하 16도, 그리고 강원도 장진이 영상 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오르겠고, 낮 최고기온은 해산이 3도, 함흥이 14도로 영상권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7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커지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커지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10일 웹사이트에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에 7,050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새 예산안은 2018 국방 전략에서 언급됐던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커지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계속되는 위협이며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란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등 각종 테러단체들과 함께 미국과 동맹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안은 또 국방전략에서 언급한 치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투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와 와해 전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7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요청돼 지난해보다 17억 달러 정도 증가된 공군 분야에서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대량 살상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독소들의 혼합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방전략을 바탕으로 통합된 시스템과 현대화된 전력으로의 공군의 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요청돼 지난해보다 19억 달러 정도 삭감된 해군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해양 안보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자들이 해군력을 키우며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비국가단체들과 함께 비대칭 전력을 통해 해당 지역 내 해양 안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과 해병대는 90여 대의 전함, 2개의 항공모함 전단과 2개의 강습단에 포함된 5만여 명의 수병과 3만 4천여 명의 해병대원들을 각각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0개 사이버 임무팀이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을 지원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댄 브룰렛 에너지 장관은 10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lobal commitment must also extend to pressing North Korea to meet its commitment at the Singapore.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데까지 핵 안보에 관한 국제적 공약이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브룰렛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 열린 핵안보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시설에 대한 IAEA의 감시와 사찰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있는 우라늄 분자의 존재에 대한 설명에 전면적이고 시의적절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서 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전 세계 130여 개국 강요급 인사 57명과 전문가 2천여 명, 35개 국제기구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IAEA는 10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 선언문을 통해 핵 확산 방지와 핵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후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잠정적 합의를 거치는 등의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 북한 문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1위를 차지한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전 시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미북 양측의 단계적 조치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 초기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핵화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북한의 핵무력 감축과 사찰, 한국전쟁을 끝내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 관계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평화와 비핵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동맹국과 동반국들과의 조율 아래 북한이 핵 혹은 미사일 무기를 확대하거나 확산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잠정 합의는 북한의 핵 역량과 탄도미사일 감소, 재래식 무기 통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다룰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나쁜 행위자들의 핵무기를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동반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첫 번째 조치로 북한과 잠정적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정적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동결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티지지 전 시장과 샌더스 의원, 워런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찰단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를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에 대한 대가로 동맹국과 동방국들과의 공조 아래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상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후보들은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 블룸버그 전 시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런 의원은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을 적절히 겨냥할 수 있도록 제재가 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또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힌 반면 워런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은 명확한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이미 도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의 일부일 경우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동반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주한미군이 북한과 협상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협력과 인도주의적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일환으로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웡 부대표가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서 9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개별 관광과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이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래 작전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현 기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이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국영 언론 매체 로시스카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이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는 이런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정말로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들이 배치되면 러시아 영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우리는 자연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10일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래의 작전에 대해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2일 1986년에 구소련과 맺었던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지상발사미사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으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 동안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해 배치해왔다고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 날 지상 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고려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면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과 호주, 한국 등 후보지로 거론됐던 국가들이 이를 부인하자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그 단계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다며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동맹국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8월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대규모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 그 밖에 어느 곳에라도 있는 동맹을 방어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7일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의 환경을 동맹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consider how we'll adapt the alliance to a post-INF environment.
미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 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는 INF 조약 탈퇴 뒤인 지난해 8월 중거리 순항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거리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거홍 당시 주한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됐던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유엔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올해 대북인도주의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 7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5살 미산 대상 사업을 15살 아래로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5개 유엔 기구들이 2020년 대북 지원 사업 수혜 주민 수를 지난해 380만 명에서 5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유엔 상주 조정관은 10일 북한의 유엔 기구들의 협의체인 유엔 국가팀이 2020년 북한의 잠정적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수혜자 규모가 늘어난 데는 기존 5살 미만 유아 대상 사업을 15살 미만으로 확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 사업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1,04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의 결핵을 치료하고 산모와 수유모, 어린이 등의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5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식량 안보와 농업기술 명목으로 2,900만 달러, 식수와 위생 서비스 제공에 700만 달러, 보건사업을 위해 2,1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영양실조와 질병 감염, 사망률을 줄이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서비스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접근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자연재해 피해 보건력 구축과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보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도움이 가장 취약계층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 그룹을 설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물 워킹그룹 RWG로 명명된 이 기구가 분배 감시의 틀을 개발하고 이행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RWG는 지난해 10월 23일 유엔 국가팀이 북한의 접근 제약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인도 지원 국가팀 HCT 부속그룹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5개 유엔기구와 인도지원단체들이 사업 현장 1,516곳을 방문하는 등 대북지원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된 RWG가 10년에는 보다 포괄적인 분배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얻는 혜택도 자금력이 약하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또 있는 만큼 자금 조달 제약으로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축소하면 대북 인도 지원 발자취는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 감시에 대한 접근성을 잃으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유엔 상주 조정관은 유엔 개발 계획과 세계 보건 기구, 유엔 아동 기금, 세계 식량 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등 평양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대북 인도 지원 감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proper monitoring.
코엔 전 부차관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주민 수혜자는 목표했던 390만 명 가운데 66%인 250만 명이었으며 지금은 전체 27%인 3,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외교관들의 입국을 금지한 북한 당국의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북한 내 외교 공관 직원들에게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 사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평양의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들이 외교관의 특권을 보장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이 아닌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평양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표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외교 공관을 통해 각국 외교 공관의 새로운 직원과 물품 구매를 위해 국경을 드나드는 외교단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일거리를 포함한 평양의 호텔과 상점, 식당뿐 아니라 대동강 외교 클럽에서의 외국인 서비스도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안과 의사가 숨지고 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비난한 시민 기자가 실종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안과의사 리원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세상에 알린 지 약 40일 만인 지난 7일 34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우한 중앙병원에 격리돼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동료 의사들에게 처음 경고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초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소환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훈계서를 제출한 뒤에 풀려났습니다. 안질 환자를 치료한 이후인 지난달 10일께부터 기침과 발열 등 폐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중국 동영상 플랫폼 리스핀에 게재했습니다. 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한밤중에 우한경찰서에 불려갔다면서 중국 정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해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우한에서 시민기자 자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태를 알리면서 마스크와 방호복, 의료품 공급 부족을 지적하던 또 다른 중국인 천수수도 6일부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缺口罩,缺防护服,缺物资,最重要的是缺检测盒.
CNN은 9일 경찰이 그를 강제 격리한 것을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중에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를 인용해 그가 실종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 우려된다며 그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CNN, 더힐, 그리고 ABC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리원양의 죽음 이후에 중국 정부가 대중들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7일 중국 대중들이 온라인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힐도 같은 날 리원양의 죽음이 전례 없는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첸홍 우한대 교수는 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1989년 태난먼 사태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대중들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올리면서 당국의 은폐 관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역사 국제 문제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10일 VOA에 리원양의 죽음이 현 상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death of this doctor was a trigger, but the government made a clear effort to cover up the news.
중국 정부가 뉴스를 은폐하려는 분명한 노력으로 대중의 건강을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대부분의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중들에게 정보를 알렸더라면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바이러스 발병 은폐라는 한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투명성의 문제는 중국 정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할 뿐 의심 환자나 격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지난 6일 VOA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정부와 의료체계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가 52년 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5일 상하원에 공동 발의된 이 결의안은 7일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도 10일 만장일치로 통시야와 공화당의 데니스 히세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다네아 에스가와 공화당의 제임스 리슨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척 그레슬리 연방 상원의장 대행,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콜로라도주 의회가 매년 2월 7일 기념하는 군인감사의 날을 맞아 푸에블로호 나포 52주년을 기리고 북한의 나포 당시 탑승했던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상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의회가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건 지난 2016년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푸에블로호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푸에블로시의 이름을 딴 미 해군 함정입니다. 결의는 콜로라도주 주민들은 52년 전 푸에블로호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를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푸에블로호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부 수집 활동을 벌이던 중 북한에 불법 납포됐으며 현재 평양에서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에 미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북한에 납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70여 명은 지난 2018년 2월 억류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북한 정권에 묻는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은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원고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에 청구될 구체적인 배상금 액수 등이 담긴 최종 판결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국이와 초계정 등을 동원한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미국은 그해 12월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북한은 나포 당시 사망한 시신 항구와 82명의 승조원을 송환했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재 미 연방 하원에도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미국 아카데미에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음악인 K-POP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 영화 K-필름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면서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미국 최대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시상식의 백미인 최고상, 즉 작품상 수상작을 발표하는 순간 장르는 긴장감 넘치는 정막이 흐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오스카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하며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은 한국 영화사상 최초 수상일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역사상으로도 최초였습니다. 올해 92회를 맞은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외국어 영화에 최고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이색적으로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의 아나운서를 흉내낸 부분이 등장했는데
그들의 악랄하고 저급한 도발에 대해서 경악과 분노를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 직후 세계 최대 동영상 재생 사이트인 유튜브와 같은 재생 기술의 발달로 한국 영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인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미국뿐 아니라 지금 일본, 프랑스에 이어 일본과 또 영국에서도 되게 관객들의 반응이 이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되게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이번 오스카 수상에 앞선 한국 문화 열풍, 즉 한류의 시초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는 그해 일본으로 수출돼 일본에선 욘사마로 불리는 배우
그림자 나라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몰라.
누군가가 네 그림자를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이 같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음악 부문, 즉 K-POP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2012년에 등장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류의 영향력을 아시아권이 아닌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문화권으로 확장시킨 일대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의 약 40%에 달하는 30억 명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2012년 신년맞이 행사에서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공연 중 일부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이 노래에 맞춰 말춤을 추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로 이어졌습니다. BTS는 지난 2018년 세계 음악 산업의 중심인 미국 대중음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앨범의 타이틀곡 Fake Love 중 일부입니다. BTS가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펼친 공연으로 4,300만 달러보다 2억 달러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장시온 씨는 최근 잇따른 한국 문화의 성공과 이에 따른 미국 사회의 반응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my friends, Asian, white, black, they're all really celebrating this win right now. But I'm just glad that the rest of the world.
장 씨는 이번 기생충 수상에 대해 학교 내 백인과 흑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모두 축하해주고 있다며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 문화가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연극, 영화 및 TV대학의 톰 누난 교수는 기생충 수상과 관련해 한국은 영화와 TV뿐만 아니라 음악과 패션의 세계에서 창의성,
hotbed of creativity, innovation, and excitement in the world of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이제는 전 세계가 그것을 보고 축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일선 병원을 시찰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 필리핀 간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가 되는 협정을 종료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1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예비선거에서 격돌하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시작하게 되네요.
네,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네네.
10일 중국에서 사망자가 108명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총 1,000명하고도 17명, 또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7천여 명은 현재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져서.
네네. 뭐 확진 판정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현재 중국에서만도 감염 의심 환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요?
예, 특히 지난주 중국 우한에서 사망한 외국인 중 한 명인 일본인도 감염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건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인 사망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 중국 본토인들이었고요.
예.
홍콩인 한 명과 중국 국적자가 필리핀에서 사망한 사례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6일 우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미국인이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주중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60세 여성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지난 8일 확인했습니다.
네.
우한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곳이죠.
네. 지금 중국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집계는 돼 있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가 지난주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19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그런데 현지 상황상 이 또한 정확한 집계는 아닐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중화권 아시아를 넘어 제일 처음 발견된 곳이 미국이었거든요. 지금 미국 안에서의 확진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1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감염 환자가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미국 내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들이고요. 네네. 그 밖에 일리노이와 워싱턴, 애리조나, 위스콘신 주 등에서도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의심 환자들은 36개 주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의 미국인 감염자였던 남성은 완치돼서 퇴원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자택에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460여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가운데 홍콩은 11일 7건이 추가되면서 현재 총 49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싱가포르 45건, 태국 42건, 한국에서는 28건이 확인됐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 크루즈선에서 감염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본은 현재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확인된 감염 환자 135명을 포함해서 총 161건인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이 일본 영토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집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본 정부 주장대로라면 현재 일본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6명입니다. 현재 해당 유람선에는 3,700여 명이 타고 있는데요. 일본 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전원 하선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도 안전지대는 아니죠.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유럽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당국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10일 기자회견에서요.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하지만 감염 사례의 99%는 중국에서 발생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대처 상황 좀 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대응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때는 물론 중국을 방문한 WHO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도 이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이른바 인민의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네네.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이 현재 최선을 다해 막고 있어서 전 세계 보건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 차림으로 일선 병원을 시찰했다 이 소식이 나왔네요.
예, 시진핑 주석이 11일 처음으로 베이징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 전문 병원인데요.
네네.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시 주석은 정부와 공산당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인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 후 시 주석이 일선의 현장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오래전부터 미국과 해왔던 합동 군사훈련 관련 협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 소식인데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1일 미국과의 방문군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살바도르 페넬로 필리핀 정부 대변인이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 Visiting For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종료를 미국에 공식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방문군 협정 VFA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인가요?
예, 미국과 필리핀 간에 20년 넘게 유지됐던 군사협력협정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미국과 필리핀이 지난 1998년 미군이 필리핀 정부군을 훈련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하는 미군의 법적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VF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후 양국은 이 협정을 토대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필리핀이 통보한다고 해서 이 협정이 종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협정에 의하면은 어느 한쪽이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180일간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일부 언론들은 이 기간 양측이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이 VFA 말고도 다른 군사협정도 있습니까?
미국과 필리핀 간 군사 관련 협정은 BFA를 포함해서 모두 3개인데요.
예.
1951년 양국이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 또 지난 2014년에 체결한 방위력 증강 협력 협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런 조처를
민다나오 섬 시장 출신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공식 발표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두테르테 한없이 용의자를 처형하는 이른바 초법적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고요. 두테르테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오바마 정부였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정부인데 여전히 미국은
이른바 실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현재 중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을 들이면서 영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는 또 최근 러시아와도 급속히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하고 필리핀 관계가 좀 더 껄끄러워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요?
예, 미 국무부가 지난달 로날드 델라로사 필리핀 전 경찰청장의 입국사증 비호 두테르테 대통령은 VFA를 종료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네.
그보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 연말에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 2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VFA 종료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은 어떤 반응인지 볼까요?
네, 필리핀 정치권 반응부터 보면은요. 필리핀의 주권을 주장하는 여권 친미 성향 의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 의원은 정부 통보만으로 협정이 종료될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네.
필리핀 상원은 지난주
필리핀 정부의 통지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데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이 트위터에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의 통지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예, 한편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11일입니다. 뉴햄프셔주에서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가 진행되죠.
네, 민주공화 양당이 11일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진행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이미 각 지역 투표소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3일 아이오와주에서 양당 당원대회인 코커스를 치른 데 이어서 두 번째 예비선거입니다.
그렇죠.
등록 유권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프라이머리 형식으로는 처음이라서 예비선거 초반 승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공화당 양쪽의 상황을 좀 차례로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샌더스 의원이 1위, 부티지지 전 시장이 2위를 기록한 뉴햄프셔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부티지지 전 시장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부티지지 전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샌더스 의원을 이겼습니다.
자,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들의 발언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샌더스 의원은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트럼프를 물리칠 사람을 선택하게 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개혁시킬 사람을 뽑는 것이다 라고 유세에서 말했는데요. 정치력과 선명성 그리고 각 분야 정책에서 가장 잘 준비된 예비 후보는 샌더스 의원 자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상승세 오른 부티지지 전 시장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아이오와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서 뉴햄프셔에서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네.
자신이 최종 후보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모두를 함께 참여시킬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낮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예비 후보들도 상황을 볼까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재 3, 4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워런 의원은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뉴햄프셔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 뛰어들었고 끈질기게 맞서고 있다고 역설했는데요. 이런 싸움을 최종 승리로 이끌어서 미합중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경선 초반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국조사에 선두였거든요. 지금은 좀 부진한 상황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뭐 아직 예비선거 초반이어서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네네.
인종적 다양성이 더 큰 다른 지역 예비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50개 주와 워싱턴 DC 예비선거를 모두 마친 뒤에는 자신이 후보가 돼 있을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인종적 다양성을 언급한 이유가 있겠네요.
네, 자신의 지지 기반이 더 폭넓다고 강조한 건데요. 예비선거 초기 지역인 아이오와 뉴햄프셔는 백인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한 부티지지 전 시장과 샌더스 의원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기 지지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상대적으로 소수 인종 지지를 많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 예비선거를 치르고 나면 소수계 지지에 강점을 가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역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는 3, 4도 정도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자강도 역시 흐리고 강계 지역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가끔 비 내립니다.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강원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함북 청진 운기 삼봉 지역은 맑겠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고 서해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가 각각 108명과 1016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선 것은 어제가 처음으로 추가 사망자는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이 아닌 수도 베이징과 텐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바이러스 감염자가 2,470여 명으로 확인돼 중국 내 전체 확진 환자가 42,63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베이성 우한시 당국은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거주 지역 밖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더 큰 화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럽에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염 사례 중 일부는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며 감염 사례의 99%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조사팀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오늘 미국의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의 협정 파기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파넬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 스스로 의지해야 할 때라며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중국 바지선의 도움으로 정제된 석유를 불법 수입하고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금지된 수백만 톤의 상품들을 바지선을 이용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월과 8월 사이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고 금액으로는 3억 7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 4명이 미국 컴퓨터망을 해킹해 기밀 자료를 훔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민군 소속 관계자 4명이 해킹과 기밀정보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해킹을 통해 미국의 기밀정보 등을 절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늘어난 반면 해외 원조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줄였습니다. 국방비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7,409억 달러에 달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예산도 13% 증액됐습니다. 반면 상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예산은 각각 37%와 15% 줄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캄보디아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EBA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캄보디아는 EU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